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시점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28일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은 결정이 내려지면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미국 대선 직전이나 직후에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최대 정치 행사가 열리는 때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화하는 것도 우려할 사항이라고 신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장관은 러시아가 로켓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기술이 북한에 어떻게 이전되고 무기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28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쿄에서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신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국방장관 회의에서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TSCF 협력각서 MOC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MOC는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협력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한 첫 번째 문서입니다. 그 목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영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고 명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일 3국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프리덤 에지를 비롯한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언론에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김주애 활동의 70%가 군사 분야인 것으로 봐서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 후계자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매체들이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어져가는 게 아닌가 전망한다고 국정원 측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후계자를 확정하지는 않아서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김 위원장 우상화 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에 관해 당 중앙간부학교 신축 이전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내려지고 마르크스와 레닌이 재등장했다면서 이것은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치를 하기 위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해석했다고 국정원 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이날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관해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체질량 지수가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달하는 등 초고도 비만 상태라고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현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8일 실시된 대선에서 3연임에 성공했다고 베네수엘라 선거당국이 29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는 개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마두로 후보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당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51.2%를 득표해서 44.2%에 머문 경쟁자 곤살레스를 누르고 3선 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9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국제적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화생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언어라는 것은요,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나라와 시대의 문화, 정서, 사회 현상 등 아주 많은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진화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와 규모가 아주 놀랍다는 것, 영국 BBC의 기사로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전이 올해 새롭게 추가한 단어와 구절이 3,200개가 넘는다는데요. BBC가 그 많은 새로운 말 중에서 디이크, 부프를 소개했습니다. 온라인과 젊은 층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먼저 디이크는 러브 아일랜드라는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에서 유명해졌는데 특정 행동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나 무엇인가가 싫어진 감정을 표현할 때 쓴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철수가 그 옷을 입은 걸 봤는데 더 이크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옷을 입은 철수가 갑자기 싫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프는 코나 머리를 살짝 치거나 만지는 행동이고요. 여기에다가 셰프스 키스라는 말을 쓰면 직역하면 요리사의 입맞춤인데 완벽하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지난해 케임브리지 사전이 꼽은 올해의 단어 할루시네이트는 환각을 느끼다 환각에 빠진다는 뜻으로 원래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그 인공지능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것에도 이 표현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너무나 빠른 발달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언어는 늘 진화하지만 이들 세 단어는 지속력이 있다. 케임브리지 사전 출판 책임자의 진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자녀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언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생각하는 부모님 많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3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4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7월 30일 화요일,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립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부를 제외한 서쪽은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쪽으로는 양강도는 오전까지만, 그리고 강원도 평강은 종일 비 내립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20에서 80mm 정도입니다. 하지만 황해도는 100mm 이상, 평안도는 120mm 이상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7도고요. 낮 최고는 비그치고 해가 나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35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주도시의 낮 기온 보시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가 32도입니다. 개성과 신의주, 청주에는 30도, 중강 31도, 해산 29도고요. 함흥과 원산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다가 앞바다 쪽은 맑아지겠고 먼바다는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는 2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부터는 지구촌 오늘 순서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지역의 소식을 함께 담겠습니다. 미국 정치의 역사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그리고 이어지는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인 빌리 와일더 소개합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과 야권이 각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7일 골란고원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의 임기 제한, 또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금지 등을 담은 연방대법원 개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중국과 이탈리아는 고대 실크로드의 양끝이었다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베네수엘라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28일 베네수엘라에서 대선이 치러졌는데, 자, 결과를 두고 유력한 두 후보 간에 엇갈리는 발표를 했군요.
네,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 그리고 야권의 에드몬도 곤살레스 후보가 29일 서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예,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엘비스 아모로스 위원장은 이 80% 개표한 결과 마두로 대통령이 51% 그리고 곤살레스 후보가 44%를 얻어서 마두로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곤살레스 후보 측은 선관위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권 측인 곤살레스 후보는 득표율이 얼마라고 발표했습니까?
네, 70%를 얻어서 곤살레스 후보가 정당한 당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또 선관위의 발표가 사기라면서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출구 조사 또 신속 집계 자신들이 받아본 숫자가 곤살레스 후보 득표율이 마두로 대통령의 40%포인트를 앞섰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선관위의 득표율 발표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대선 전에 지지율을 조사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누가 앞섰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메가날리시스는 곤살레스 후보가 65%,
네.
마두로 대통령이 14% 미만을 득표할 걸로 전망했었습니다.
네.
예,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에디슨 리서치가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서는 곤살레스 후보가 65%, 마두로 대통령이 31%를 얻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전 여론조사, 출구조사 결과, 선관위 발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곤살레스 후보는 선관위 발표 뒤에 일성으로 베네수엘라와 전 세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야권이 자체 집계를 위해서 전국 투표소에 참관인 수천 명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야권 대변인은 참관인들이 많은 투표소에서 강제로 떠나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베네수엘라의 대선 결과 두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가 비난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예, 마두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던 지난 2018년 대선도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로 널리 무시됐었습니다.
네.
이 앞서 야권과 선거 참관인들은 선거 전에 이미 관련 당국의 결정과 야권 관계자 체포가 장애물을 만들 거라면서 이 선거의 공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도 이제까지 그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쿠바와 러시아, 볼리비아, 온두라스, 중국 같은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선관위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미국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대선 결과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serious concerns that the result announced does not reflect the will or the votes of the Venezuelan people.
네, 조금 전에 베네수엘라 선관위의 발표를 봤다면서 나온 결과가 베네수엘라인들의 뜻과 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든 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계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이걸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 결과가 선관위 발표들에 확정이 되면 마두로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마두로 대통령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양이 매장된 석유를 바탕으로 해서 한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제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집권한 후부터 경제가 추락했는데요. 특히 유가 급락과 만연한 생필품의 부족, 또 13만% 이상 치솟은 이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영국 BBC 방송은 마두로 대통령 집권 기간에 생긴 경제 정치 위기 탓에 지난 10년 동안에 무려 78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선거 전 실시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인구 가운데서 3분의 1이 외국으로 가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네. BBC가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도 아주 나빠졌죠.
네, 미국 그리고 많은 나라가 불법이라고 비난했던 2018년 대선 후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네.
예, 마두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가 어려운 게 미국 제재 탓이라고 비난해 왔는데요.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중국과 또 이란, 러시아와는 긴밀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네요.
네, 레바논 남부에서 29일 이스라엘 드론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민방위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민방위는 로이터통신에 부상자 가운데는 유아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망자들이 전투원인지 민간인인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 공격이 지난 27일 이 골란고원에서 있었던 공격에 대한 보복입니까?
네, 27일 골란고원 마즈담 샴에 있는 야외 경기장에 로켓이 떨어져서 12명이 사망했죠.
네.
예, 마즈담 샴은 드루즈 교인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 드루즈 교는 이슬람 시아파에서 갈라져 나온 종파인데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로켓을 쐈다고 발표했고요. 백악관도 28일 치명적인 로켓 발사가 이 헤즈볼라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이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은 로켓이 정확히 어디에서 발사됐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로켓이 또 무유도 지대지 로켓으로 53kg짜리 폭약을 실은 이란제 팔라클 로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죠?
네, 지난 1967년 이 3차 중동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뺏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81년에 이곳을 영토로 합병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네.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보복을 선언했군요.
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28일 헤즈볼라에 경고했는데요. 갈란트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히즈발라 슬리하 셀리란 바에조 히즈발라 로이나케마 에와제
이란 대리인인 헤즈볼라가 터무니없이 부인을 한다 해도 이 사건의 면제부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또 그들이 로켓을 쐈고 자신들의 행동에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또 갈란트 장관이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가자 전쟁이 레바논 쪽으로 또 확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국제사회는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에 새로운 전선이 생기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예, 블링컨 장관도 그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블링컨 장관 말 다시 들어보시죠.
We're in conversations with the government of Israel. And again, I emphasize its right to
네, 이스라엘 정부와 대화 중이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다시 강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확대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그것이 지난해 10월 7일 첫날부터 미국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서 가자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예, 미국은 레바논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관리 두 명은 로이터통신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타격하길 원하고 있지만 중동을 전면 전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압달라 보 하미브 레바논 외무장관은 28일 지역 방송과의 회견에서 프랑스, 미국 등이 사태가 커지는 걸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네. 전했습니다.
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시작된 뒤에 지금까지 자주 이 공격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양측이 자주 공방을 벌였는데요. AFP 통신은 지금까지 레바논 쪽에서는 적어도 527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군인 22명 그리고 적어도 민간인 104명이 숨졌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개혁 방안을 제시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연방대법원을 개혁하고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자신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텍사스주 린든 존슨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리는 민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연방대법원 개혁에 관해서 직접 설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원칙 위에 세워졌다면서 그건 바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1일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7월 1일의 결정이라는 건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부분적으로 인정한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권한은 전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면책 특권을 적용할지 여부를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도록 넘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등 이미 자리 잡은 법적인 선례를 뒤집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윤리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상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 구성이 보수 우위로 돼 있죠.
네, 9명의 대법관 가운데서 현재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인데요.
네.
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에서도 보수 대법관 6명이 전원 찬성, 진보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외에도 여러 민사 형사 소송에 얽혀 있는데요. 연방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개혁을 위해서 세 가지의 이른바 대담한 개혁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첫째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걸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개헌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면책권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할 거라면서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니라 법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제시한 연방대법원 개혁 내용 어떤 겁니까?
네, 연방대법관 임기를 제한하는 겁니다.
네.
예, 연방대법관은 탄핵의 사유가 없는 한 평생 종신직인데요.
그렇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약 75년 동안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해 왔다면서 마찬가지로 대법관들도 임기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주요 입헌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대법관에게 종신직을 부여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구체적인 그 임기도 제시를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종신제 대신에 18년간 근무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또 대통령은 2년에 한 명씩만 지명함으로써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를 위한 법원 구성을 과격하게 바꿔버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세 가지 대법원 개혁안이라고 하는 연방대법원 개혁안인데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네,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있는 이 자발적 윤리 강령은 약하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른 모든 연방판사들은 집행 가능한 행동 강령에 구속돼 있는데 연방 대법원만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대담한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의회에서 가결될 수 있을까요?
네, 선거까지 불과 석 달 정도 남은 상황에다가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구상이 법안으로 상정된다 하더라도 의회를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예, 또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의 문턱을 넘기도 어려울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에 가 있군요.
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8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멜로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건 2022년에 취임한 후 처음인데요. 멜로니 총리는 29일 베이징 랴오이타이 국빈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습니다.
네, 두 나라 정상의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이탈리아 총리실에 따르면 시주석과 멜로니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의 확전 위기 등 국제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총리실은 또 성명에서 두 지도자가 인도태평양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 상황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라고 하면 서방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했다가 지금 중도 하차한 나라죠?
예, 맞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대 중국의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다시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를 육상과 해상, 종횡으로 잇는 일대일로 구상을 진행 중인데요. 서방 국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탈리아가 지난 2019년에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지난해 탈퇴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탈리아와 중국은 서로 중요한 관계다라고 강조를 해왔고요.
네, 이탈리아는 특히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요. 중국으로서도 이탈리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안에서 중국의 온건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탈리아와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네, 이탈리아는 올해 주요 7개국 G7 의장국인데 멜로니 총리는 이 국제 현안에서 서방과 중국 간에 보이는 그 일부 간극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멜로니 총리는 고조되고 있는 이 세계적인 불안정에 대처하는 파트너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국제사회에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런 모든 역학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화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네, 시 주석은 회담을 시작하는 모두 연설에서 양국이 상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와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이탈리아는 실크로드의 정신을 지켜야 하며 이를 통해서 동서양의 소통의 다리가 새로운 시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또 인물 아메리카 오늘의 인물은 미국 영화 역사를 바꿔놓은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인 빌리 와일드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주민 발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이런 절차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주민 발언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는 주민 발의된 법안이나 헌법 개정안의 지지자들이 일정한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하 발안 표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7개 주는 발의안을 완전하게 회람시키기 위한 신청의 일부로 처음 서명수를 제출하거나 후원자들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현재 주민 발안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내 24개 주는 모두 발의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조직들의 주선거자금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발의안 청원서의 형식과 내용은 각주 지침을 따라야 하며 몇몇 주는 청원서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전달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직접 서명을 수집합니다. 모든 주민 발의안은 일정한 수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가령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안의 경우 직전 선거에서 주지사가 얻은 표의 5%를 그리고 주 헌법 개정은 이에 8%에 해당하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플로리다주는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주 안에서 행사된 표의 8%를 요구합니다.
Californians have voted to ban same-sex marriage in that state. With almost all precincts reporting, election returns show 52% of voters supported Proposition 8. The controversial measure
서명이 자체 규정에 따른 기한 안에 수집되고 제출되면 각 주는 제출된 서명이 유효한지 검증하고 인증합니다. 주민 발언제를 채택한 모든 주는 투표 전에 발의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발언 표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3개 주는 발의안에 대한 안내지나 소책자를 보통 우편으로 모든 유권자나 가구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3개 주는 신문에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발의안을 투표에 붙이기 전에 주 정부는 해당 발의안을 어느 선거에 회부할 것인지, 투표용지 제목과 요약, 그리고 관련 시간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의회나 주지사가 주민 발의안을 위한 특별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서 채택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발안 표결 연구소에 따르면 13개 주는 발의안 채택에 단순 과반만 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바다 주에서는 주 헌법 개정의 경우 단순 과반만 필요하지만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인돼야 합니다. 또 유타주와 워싱턴주는 특정 항목을 변경하려는 법안에 대해서는 3분의 2 찬성을 요구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주민 발안 절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많은 영화 전문가들은 미국 영화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라면 흔히 빌리 와일더 감독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와일더가 할리우드가 낳은 최우수 영화 제작자라고 말합니다. 와일더는 사회적으로 극히 예리한 문제와 남녀 간의 성 문제를 다루었고 그런 주제를 내세운 최초의 감독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사이 빌리 와일더는 약 50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20여 차례나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6차례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화는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든 유명 영화 중에는 선셋 대로, 뜨거운 것이 좋아, 이중 배상 등이 있습니다. 그는 또 잃어버린 주말, 7년 만에 외출, 아파트먼트도 감독했습니다. 빌리 와일드는 1909년 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현 폴란드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이름은 세무엘 와일더였습니다. 어머니 오이게니아 디틀러는 어렸을 적 미국에서 몇 년을 보낸 적이 있는 부도로 미국식을 좋아해 아들을 빌리로 불렀습니다.
빌리 와일더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법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변호사의 꿈을 버리고 신문사의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1920년대에는 독일에서 영화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자 유태인인 와일더는 자신의 장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1933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나쁜 종자라는 뜻의 더 배드 시드였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프로듀서들이 그의 대본들을 환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곧장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1934년 미국에 도착했을 때 수중에는 한돈 11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빌리 와일더는 영화 산업의 중심인 캘리포니아의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와일더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와일더는 찰스 브래키트와 팀을 이루어 영화 대본을 썼습니다. 함께 여러 편의 영화도 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편의 인기 높은 영화 대본을 썼습니다. 그중 하나가 1939년에 나온 그레타 가르보 주연 영화 니노츠카였습니다. 감독은 언스트 루비치였습니다. 와일더는 언스트의 유머와 뛰어난 감독의 전문성에 큰 영향을 받았고 늘 그를 친구이며 스승으로 존경했습니다. 와일더는 사랑의 얘기를 전하는 데 있어 영화의 수도인 할리우드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녀의 관계를 극히 특이한 방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크게 호평을 받은 2억의 하늘 아래입니다.
이 영화는 루마니아인 주인공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성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특이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할리우드의 일반적인 로맨스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1944년 빌리 와일더는 이중 배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영화가 그를 헐리우드의 가장 뛰어난 감독의 한 명으로 자리잡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영화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객 중 한 명의 아내와 보험 판매원이 벌이는 잔인하고도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Yes, from the moment they met, it was murder. Always behind them with his devilish hunches and his brilliant brain was Keyes.
빌리 와일더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자주 할리우드의 전형을 벗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가 영화의 주제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와일더는 1945년 잃어버린 주말이라는 영화에서 과음하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주인공은 부인하지만 사실 술이 작가의 삶을 조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보도들은 알코올 음료 제조사들이 이 영화를 개봉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영화가 아픈 이야기지만 정직한 내용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이 영화에 출연한 레이 밀런드는 아카데미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와일더는 각본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의 깐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일더는 1939년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자 미국 정부는 와일더에게 독일로 가 영화와 라디오 방송을 새로 추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두 가지 미디어를 정치 선전에 적극 이용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동안 와일드는 나치 당국이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50년 와일더는 영화 선셋 대로를 제작했습니다. 무성 영화 시대의 나이 든 여배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의 영광을 꿈꾸며 영화계로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 여성과 야심적인 각본가 등이 벌이는 영화계의 이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역은 글로리아 스완슨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각본상, 미술상, 음악상 등을 받은 명작이었습니다. 미국 영화연구소는 이 영화를 100대 우수 영화의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와일더의 제17포로 수용소도 여러 분야의 아카데미 상을 받은 명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 시의 리얼리즘과 유머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주연인 윌리엄 홀든은 최우수 남우상, 와일더는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1954년 와일더는 여러 해 동안 몸담았던 영화사 파라마운트를 나와 독립 제작자가 됐습니다. 파라마운트사가 영화 속의 반나치 독일 대사들을 삭제해버린 것도 결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립한 다음에 나온 와일더의 7년 만의 외출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지 엑셀로드의 희곡을 각색한 이 영화는 결혼한 남성이 금발의 젊은 미녀와 사귀기 위해 부인을 속이려 하는 내용입니다. 젊은 여인 역은 마릴린 몬로였습니다. 비평가들은 마릴린 몬로가 이 영화로 헐리우드의 대스타로 발돋움했다고 평했습니다. 또 마릴린 먼로가 빌리 와일더 감독화에서 그녀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고 평했습니다.
1959년 와일더는 인기 높은 희극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IAL 다이아몬드와 함께 극본을 쓴 뜨거운 것이 좋아였습니다. 이 영화는 두 명의 재즈 음악인이 범죄자들에게 쫓기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인 역은 토니 커티스와 잭 레먼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여자 옷을 입고 여성 밴드에 합류했습니다. 그 밴드 멤버 중 한 명으로 마릴린 몬로가 있었습니다. 몬로는 커티스와 레먼이 자신을 진짜 음악인으로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I'm sugar cane.
Sugar cane?
Yeah, I changed. It used to be sugar.
나는 슈거 케인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지휘자였어요.
Where did he conduct?
빌리 와일더는 1960년대와 70년대 흥미있는 여러 편의 영화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그는 사회적 현상과 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작가들이나 감독들도 그런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와일더는 더 이상 할리우드의 특이하고 창의적인 영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와일더는 많은 상을 받고 명예를 누렸습니다. 미국 영화 아카데미는 1987년 그에게 어빙 G. 탈버그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은 제작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었습니다.
와일드는 2002년 95세로 타계했습니다. 그가 타계하자 헐리우드의 영화계는 빌리 와일더야말로 세상 사람 누구도 잊지 못하는 영화를 만든 위대한 영화인이었다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영화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로 평가되는 제작자이며 감독이고 시나리오 작가인 빌리 와일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취소하지 말라는 표현, 약속이나 계획을 철회하지 말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Are we still on for visiting David's house this weekend?
I'm not sure. I have a lot of work to do.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Don't back out of this. We've been planning it for months.
I know, but I'm really busy.
If you back out now, David will be really upset.
All right, I will not back out.
Great. I knew you wouldn't back out.
제가 존과 한 약속을 바빠서 지키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존이 약속을 철회하지 말라는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Don't back out of this.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철회하지 마세요.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지금 약속을 취소하려는 건가요?
If you back out now, David will be really upset.
만약 지금 약속을 취소하면 데이빗이 많이 속상해할 겁니다.
I won't back out. I will not back out.
약속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I knew you would not back out.
나는 당신이 약속을 철회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Back out of something.
어떤 것에서 발을 빼다, 어떤 것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약속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Are we still on for visiting David's house this weekend?
I'm not sure. I have a lot of work to do.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Don't back out of this. We've been planning it for months.
I know, but I'm really busy.
If you back out now, David will be really upset.
All right. I will not back out.
Great. I knew you would not back out. Go back on something.
자, go back on something이라고 해도 약속 등을 취소한다는 말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Are we still on for visiting David's house this weekend?
I'm not sure. I have a lot of work to do.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Don't cancel on me. We've been planning this for months.
I know, but I'm really busy.
If you cancel, David will be really upset.
All right, I will not cancel.
Great. I knew you wouldn't go back on your word.
제가 약속을 취소하지 않겠다.
Cancel.
Cancel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I won't cancel.
존이 내가 약속을 취소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knew you wouldn't go back on your word. I knew.
나는 알았어요.
You.
당신이.
Would not go back on your word.
구두로 약속한 것을 취소하지 않을 것을.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Are you going to cancel on me now?
지금 약속을 취소할 건가요?
If you cancel, David will be really upset. If you back out, David will be really upset.
만약 취소하면 데이빗이 많이 속상해할 겁니다.
I won't cancel. I won't back out.
취소하지 않을게요.
Don't back out of this.
약속, 취소하지 말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re we still on for visiting David's house this weekend?
I'm not sure. I have a lot of work to do.
Are you going to back out now? Don't back out of this. We've been planning it for months.
I know, but I'm really busy.
If you back out now, David will be really upset.
All right. I will not back out.
Great. I knew you wouldn't back out.
VOA 매일 영어는 V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V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back out of this.
약속 취소하지 마세요.
Don't cancel on me.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속 취소하지 말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우선순위의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 over half the world's population and two-thirds of the world's economy, the region is the center of global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과 세계 경제의 3분의 2가 있는 이 지역은 21세기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이 밝히고 있듯이 이 지역의 발전이 우리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국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의 안보와 번영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이 지역의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을 돕기 위해 미국은 자유와 안보를 우선시하는 여러 노력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has long supported the people of Burma, and we will continue to support all those working peacefully to restore.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예를 들어 미국은 오랫동안 버마 국민들을 지지해 왔고, 우리는 버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평화롭게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 한국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초점은 이 지역이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의해 주도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도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C is the only state wi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creasingly the economic diplomatic.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진 유일한 국가이며 이를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정보적, 기술적 수단을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중국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위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리의 존재와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